예레미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18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아멘. 이제 매일매일 일상을 살죠. 근데 매일매일 일상을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아 오늘 이렇게 가족들하고 둘러앉아서 밥 한 끼 따뜻한 식탁에서 교제하고 밥 먹는 거,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면서 빙그레 한번 웃어보는 거,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그게 소중한 줄 모르더라고요. 어제 예배 못 드리러 오신 분들 계시죠? 어제 저도 지각했어요. 못 왔습니다. 아니 늘 오던 그 길에 사고가 나서 경찰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막혀서 삥 돌아서 하이웨이 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도 못 들어오게 해요. 뭐 저는 그러면 그냥 그거 이제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저희 교회 뒤에 가면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놓고, 교회 바로 앞이잖아요. 우리 교회고 바로 뒤입니다. 아, 저기 산을 넘어서 가볼까? 그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철조망으로 이렇게 좀 막혀 있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마주했던 그 일들이 어느 날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겁니다.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인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다들 공감이 되시죠?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그 왕 앞에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에게 이 사람을 자유를 주고 선대해서 유다 백성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줍니다. 그 장면이 이제 39장 11절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얼른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9장 11절로 14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황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아멘. 이러고 39장에 지난주에 봤단 말이죠. 근데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느부사라단 시위대장이라고 속에 있는데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본 거예요. 그 보면서 이게 무슨 명령체계가 뭐 이래,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을 보시면 뭐 이렇게 좀 찾아보실 수 있는데 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착오일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인데. 뭐 그럴 수 있죠. 전쟁이 혼란한 상황이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포로들을 막 취합하다 보는데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도 아마 휩쓸려서 포함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느부사란단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레미야 52장 말미에 보시면 약 745명으로 이렇게 카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대에는 아마 남자만 이렇게 셌겠죠. 그러니까 뭐 부녀들까지 다 하면 뭐 몇천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2천 명, 3천 명 넘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인원 가운데 아마 예레미야도 그 혼란을 틈타서 아마 그 유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합류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막 뛰어나가서 사령관 어디 있냐고 이러고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묻고 느부사라단 앞에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당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선대하라고 그랬는데 당신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 저는 막 따질 것 같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선지자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가 할 말 하고 싶어도요 그걸 참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상황을 막 항변하고 이러지 않고 아, 내가 여기 섞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왕의 눈과 저 시위대장 느부사라달의 눈을 가리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백성들하고 내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 그러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오늘 본 거죠. 예레미야를 보고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오늘 그 장면이 이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아, 좀 조소하듯이 예레미야를 놀리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제가 받았는데 제가 2절로 4절 다시 한번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위대장 예레미야,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방인입니다. 들었던 것 같아요. 하도 예레미야가 뭐 오랜 기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고 또 포위 기간이 3년 5개월이라 그 가운데에서도 이 일을 왕도 듣고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 다 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를 앞에 세워놓고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게 오늘 39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두 개의 선택권을 줍니다. 첫 번째는 너 가장 이거 가장 좋은 선택인데 바벨론으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선대해 주겠다. 왕의 명령대로 내가 좋은 거 주겠다. 이 가장 느부사라단이 제공한 가장 좋은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뭐 그게 좋게 여겨지지 않거든 여기서 그냥 백성들하고 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게 이제 3절이거든요. 아, 4절이거든요. 제가 또 얼른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에게 두 갈래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선택할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선택은 뭐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저를 안다니까요. 예레미야를 압니다. 선대하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하고 그 빈민들과 함께 거하는 선택권이 주어진 거죠. 예레미야가 사역이 지금 40년째입니다. 예레미야 어디를 선택할까요? 뭐 어디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거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그럼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해방이다. 여기서 자유하게 살아야지. 이런 상황일까요? 7절에 그 남아있는 분들의 형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보니까 애들하고 부녀들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갈래 길을 항상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디로 발걸음을 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비록 고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참 땅에서 내 삶의 피폐함이 있는 거 알면서도 그걸 내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라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거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기 가겠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릴까요? 사람의 눈으로 세상에 출세를 꿈꾸고 예수 믿으면서도 성공을 꿈꾸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좀 좋은 차 타야 되고 남들만큼은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 아 좁은 길로 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삶의 선택권이 딱 주어졌을 때는 바벨론으로 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왜요? 제가 거꾸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예레미야가 지금 사역한 지 40년이 됐는데 처자식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장가 가지 말아라 뭐 너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결혼집에도 결혼하는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그런 말씀 다 준행하고 삽니다. 혼자예요. 혈혈단신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련이 없어요. 아, 나라 망했는데 뭐 여기서 뭐라고 삽니까? 근데 바벨론 왕이 나를 알아보고 나에게 선대한다고 약속을 해줬고 그의 시위대장이 나를 선대하겠다고 또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함께 가서 거기서 호의호식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저에게 준 거예요. 그럼 막 속으로 야 잘됐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바벨론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고생한 거 하나님 보상해 주셨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이러고 콧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가도 욕할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40년 동안 준행해보고 사니까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라는 걸 깨닫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너 바벨론 가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40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4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는지 선택권을 주었을 때 예레미야가 선택하는 걸 보면 말씀 그 자체를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예레미야는 아는 거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 안 하셔도 자기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 지경까지 신앙이 성숙해 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빈민 가운데 부녀들 가운데 그 가난한 무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로 예레미야가 향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런 거 고민하는 것도 이제는 참 부끄러운 거 아시죠? 이런 걸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고 해야 된다고요. 신앙이 30년 40년 되면 그러면 그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거 뭐 고민하고 자실 것도 없이 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는 함께하겠다. 그러고 좁은 길 가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갑니다. 그래서 사반의 혼자인 그다랴에게로 달려가서 거기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가옵니다. 지금 미스바에 느부갓네살 왕이 명한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무언가 새로운 정치적인 규합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크리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장면이 계속해서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7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어디에서 지금 총독으로 세워졌다고요? 미스바에서 세워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난리통에 전쟁통에 사람들이 막 피신 간다고 여기저기 유다와 이방 땅까지 퍼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 보면 군대의 장수들, 방백들, 고관들, 왕족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특별히 8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 또 볼 겁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 대부분 왕족이고 권력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그들 나름대로는 거기서 이제 안정감을 갖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랴가 이제 뭐 난리통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우리 모여서 여기서 이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바벨론 통치 안에 살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다랴가. 그래서 그다랴가 예레미야에게 선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 즈음에 하나의 첩보가 입수됩니다.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첩보를 하나 그다랴 총독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암살 계획이 도사리고 있었던 걸 알려줍니다. 이제 그 말씀이 쭉 내려가 보시면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서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 왕족입니다. 내일 볼 건데요. 4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누구요? 이스마엘입니다. 이 군부 지도자고 왕족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 지금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를 죽이려고 지금 암살 모의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는 총독 그다랴가 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보시고 15절 16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케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랴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러고 이제 40장이 끝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이제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선택했던 길, 가난하고 헐벗고 전쟁의 상처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 가운데 머물려고 했던 예레미야의 선택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진 두 장면을 우리가 본 겁니다. 좀 비교가 되죠. 그다랴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24장에 보시면 그달리아라고 기록된 분이 이 그다랴라는 총독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볼 건데요. 여기서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그런 거죠. 우리가 혼란한 틈을 탈수록 이렇게 경성해야 되거든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다랴가 사람의 말, 그러니까 요한안이 전한 말을 무시한 거죠. 뭐 그럴 리가 있겠냐 이러고 그거 믿지 않은 겁니다. 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국 암살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또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쭉 읽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선택하고 걸어간 그의 인생길을 한번 오늘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하실 수 있잖아요. 막 뜻하지 않은 길, 막 당연히 오늘 해야 되고 당연히 오늘 할 줄 알았던 그 일들이 딱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왜 허락하시는지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당연한 일이 오늘 막혔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근데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충성되게 조언을 해도 그게 이제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시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알고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길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대라는 참 좋은 총독이고 왕족으로 선대했던 사람이어나 그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 암살의 위협을 믿지 아니하여서 이제 내일 그가 암살되는 장면을 볼 터인데 우리도 어려운 상황, 어수선한 환경을 만날 때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삶에 주어진 십자가의 길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들여서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 만나 뵙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하루 승리하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